오늘은 하나님께 돌려드림, 하나님께 돌려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전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이 안식일 전날, 6일째에는 이 만나를 갑절로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먹을 양식까지 미리 하나님께서 6일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도 혹시 만나가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안식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꾸중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안식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반복된 훈련이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일주일에 한 번 이 훈련이 있었으니까 1년 52주, 52 곱하기 40을 하면 40년 동안 2,000번 넘는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40년 동안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만나가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로 얻은 소출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의 기록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식이 이 만나에서 땅의 소출로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방법도 바뀌게 됨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40년 동안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기업, 이 땅으로 훈련을 시키시게 됩니다. 특히 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땅이라는 의미는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뭔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거기에 뭐 선교적인 비전이 담겨져 있고 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에 뭐 땅만 붙이면 굉장히 의미가 거룩해지고 비장해지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제주 땅 갑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아, 선교하러 가는구나, 다음 주에 선교하러 가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 저 다음 주에 제주 땅으로 여행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저 신혼여행을 몰디브 땅으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지역에 땅만 붙이면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저 일본 땅으로 여행 가요 라고는 말하면 되게 이상하고, 일본 땅으로 선교 갑니다 라고 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무슨 땅만 붙이면은 여기에 굉장한 뭐 영적인 인식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개념이 아마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이 땅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 또 하나님의 수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아마 땅은 이런 개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훈련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훈련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서서는 이제 7일에 한 번씩 반복됐던 훈련이 이제 7년 단위로 바뀝니다. 7년 단위로 안식년을 훈련하게 됩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7년째 되는 그 1년, 그 1년은 안식년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초반의 내용입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소출로 살아가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해야 됩니다. 노동도 멈춰야 되고 농사를 짓는 일도 멈춰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됩니다. 땅을 갈거나 가지를 치거나 거기에 씨앗을 뿌리거나 비료를 뿌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 2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7년째 안식년에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땅의 소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땅의 소출은 주인이 추수할 수 없고 그 주인이 부리는 종, 그 다음에 품꾼들, 그 다음에 짐승들, 그 짐승들과 나누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식년에는 그 땅의 주인이 자기 땅에서 나오는 그 열매, 그 열매를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 권리에 제한을 두는 해인 것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해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인간의 탐욕에 제한을 두는 해가 바로 안식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이 7년에 한 번 있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49년째가 되죠. 그 49년째, 그 다음에 이 50년이 이 대안식년이라 그래서 특별한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 숫자를 하나님의 숫자로 생각을 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었죠. 그래서 7년의 안식년이 7차례 반복되면 49년인데 그 49년 그 다음에인 그 50년째를 안식년 중에 안식년, 대안식년이라 그래서 특별한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49년째와 50년째를 연거푸 2년, 연거푸 2년 안식년으로 지키는 것이죠. 50년째 안식년, 안식년 중에 안식년, 대안식년, 이것을 바로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년이 언제 선포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말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이 대제사장이 요벨이라고 하는 이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뿔나팔을 부는 날이 언제냐? 언제냐고 하면은 그날은 희년의 시작일이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어떤 날입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대신 속죄하는 사역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다시 말하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악을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죠. 다시 말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사함받고 거룩을 회복하는 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바로 속죄, 이 속죄가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에 영적인 기반이 됩니다. 속죄로부터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즉, 희년의 핵심 가치가 바로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 50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날, 이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 중에 안식년, 대안식년이라고 해서 땅을 7년마다 한 번씩 쉬게 했던 그 안식일의 안식년의 그 확장된 개념이었고, 또 희년의 의미는 보다 더 공동체적이고 보다 더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희년에 시행되는 제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50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토지를 반환해 줍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또 땅을 반환해 주는 것,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한 정권, 한 세기도 해결하기 힘든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했던 시간이겠죠. 빚이 있거나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노예 상태인 까닭에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50년에 한 번이 고대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이 제도로 인해서 자기가 입어야 될 그 손해로 인해서 더디 왔으면 하는 그런 시간, 희비가 엇갈리는 시간이 바로 희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희년의 제도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부채가 조건 없이 탕감되었습니다. 이 부채를 면제해 준다. 모든 빚을 조건 없이 면제해 준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신명기 15장 초두를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매 7년, 안식년이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들 가운데에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을 졌을 경우에 그 빚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피치 못하게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그 종들을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또 땅의 소출, 자유롭게 소출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땅의 소출 가운데 일정 부분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할당하라라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런 제도들,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들 가운데 가장 절정, 이 결론과도 같은 제도가 바로 빚을 아예 조건 없이 탕감해줘 버리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너무나 급진적인 제도죠. 여기서 혹시 그 빚 없으신 분 계십니까? 빚을 가진 우리들이야. 오히려 적당한 빚은 우리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라면서 빚이 있어야 힘이 난다 라고 하는 우리 채무자들의 입장이야. 이 제도가 너무나 좋죠.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여기에 채무자도 계시겠지만 채권자도 계시겠죠. 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너무나 아픈 제도입니다. 난감할 수밖에 없는 제도죠. 50년마다 한 번씩 조건 없이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사람 입장에서는 50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조바심이 나겠죠. 갚아라 갚아라 하겠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날이 가까운다고 더 협박하거나 더 타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 조건 없음, 조건 없이 면제해 준다. 하다못해 우리는 커피 한 잔이라는 조건이라도 다는데 조건 없이 면제해 준다. 이 제도가 가능한 이유. 그래서 희년의 시작을 속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속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 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 성경에서 이 죄의 용서는 빚이 탕감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 하나님께 모든 빚을 탕감받은 경험에서부터 희년, 빚 면제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 사역은 희년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 빚 면제 제도라고 하는 정말로 급진적인 제도를 지탱해주는 원리입니다. 용서받은 경험.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의 비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그러니까 1달란트는 며칠 일당이죠? 6천일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을 연으로 환산해 보면 6천 나누기 365를 하니까 어제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6.8. 그러니까 대략 17년. 그러니까 1달란트는 17년 연봉이죠. 근데 1만 달란트는 몇 년 연봉이 됩니까? 17만 년 연봉이 되죠. 그러니까 1년 연봉이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 곱하 원고에 보고 해야겠네. 1000만 곱하기 17년. 그러면 1조 7천억. 그러니까 1조 7천억이 바로 요즘 그냥 기준으로 우리가 그냥 아, 이 정도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면 1조 7천억이 아마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빚이라는 것이죠. 이 빚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전액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1조 7천억을 빚진 주제에 이 사람도 채권자인가 봅니다. 100데나리온의 채권자입니다.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이제 계산이 나오시죠. 100일 품삯, 100일 일당. 그런데 이것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빚을 자기한테 안 갚는다고 갚으라 갚으라 하면서 멱살까지 잡고 심지어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못 갚는다고 옥에 가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준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대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주인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이것이 바로 이 속죄로부터 시작하는 희년의 원리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러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오래전에 해주신 이야기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특별히 가족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또 어머님 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또 새롭게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2박 3일 동안 기도원으로 올라가셔서 나무채 하나 붙잡고 그 사람들 밉다고 이 마음의 울분을 하나님 앞에 2박 3일 동안 다 이렇게 토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런데 딱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하시는 그 3일째 되는 날 그렇게 울분을 통하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을 다 표출을 하면서 또 상처들, 받았던 상처들을 다 표현을 하면서 뭐 죽이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했겠죠. 다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딱 덩어리처럼 내려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뭐였느냐? 내가 너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 용서하지 않았느냐? 이 응답을 받고 가벼운 마음에 내려오셨다라는 내용을 예전에 어렸을 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계속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너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용서받은 경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또 용서받은 경험이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부여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또 우리에게 독려하는 것이죠. 용서받은 경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받은 경험에서 이 제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모든 너의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첫 번째는 빚 면제 제도고, 두 번째 희년의 제도는 이 빚 면제 제도에서 파생되는 제도인데 바로 노예, 종을 다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년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그 각 지파별로 균등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 안에 있는 또 친족, 가족들별로 또 공평하게 다 땅이 분배가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는 비교적 평등한 상태에서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예측 불가능한 일들, 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또 가장이 병이 난다든지 뭐 이러한 약간의 뭐 천재지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되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빚도 져야 되고 또 땅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고 또 자기는 가족을 떠나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빚을 갚거나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 기업의 땅에서 오히려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50년째가 되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이 모든 노예들이 해방됩니다. 자유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41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와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제도는 이 레위기에서 설명을 할 때 늘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각 집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하는지 여기서 나타납니다. 레위기 25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또 25장 마지막 절 5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는데 나의 종이 된 이상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종이 된 이상 절대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종이다. 그들은 나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피치 못할 상황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50년을 주기로 한 번씩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해방된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도는 토지를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땅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50년째가 되면 토지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그 5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거래가 다 백지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분배받았던 그 땅, 그 상태로 다 원상복귀시킨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이 제도를 한다면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이 많이 있겠죠. 굉장히 혁명적인 제도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러니까 토지 무르기, 이게 룻기에서 나온 개념이죠. 토지 무르기, 그러니까 토지를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를 반환한다는 것은 기업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그 기업을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뒤로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땅의 소출로 먹이셨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출이 그들의 경제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줘가지고 가족에게 돌아간다 한들 그곳에서 경작할 수 있는 그곳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지가 없으면 다시 노예가 되고 다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근본적인 이 땅을 회복시켜줘서 그들의 경제 기반까지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출발하라. 50년마다 다시금 새 출발해라. 라는 메시지가 희년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서부터 시작해라. 종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다시 시작을 해라.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다 해방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 노예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빚도 없고 토지도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공동체의 원형, 본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년에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토지를 반환하는 제도. 결국에 희년을 제정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생기게 되는 그 가난한 자, 빚진 자, 노예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새 출발을 주기 위해서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정권도 안 되고 한 세기로도 안 되고 뭐 노예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죠. 미국 노예 해방이 된 지 불과 2-300년? 지금도 여전히 노예를 부리는 것을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사회적인 합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토지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희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다라는 이 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내가 50년 동안 열심히 이 땅을 가꾸었다, 내가 50년 동안 열심히 이 땅을 가꾸었기 때문에 이 땅은 내 소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경작했어도, 내가 가꾸었어도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은 드리는 거다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만이 희년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부자들에게는 더 그랬겠죠.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잃어야 되는, 또 채권도 내려놓아야 되고, 이 부와 채권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쌓아놨던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들, 기득권들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소유권자이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소유를 쌓아가는 것보다, 소유를 늘려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기쁨,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임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해야 됐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할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은혜로 받은 것을 내 거다, 내 소유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땅을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탐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바로 이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으면 끝까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땅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도 그렇듯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거다, 내 소유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은 사라지고 탐욕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탐욕은 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까지도 해를 가한다는 것이죠. 계급이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기고 소유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는 노예를 해방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빚을 탕감해주기도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안식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땅은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나안에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 바알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과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욕과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준다는 이 바알신. 그러니까 탐욕은 이 바알신과 결부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갖고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인을 다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 바알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농후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싹을 잘라버리시기 위해서 가나안인을 진멸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인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죠. 탐욕과 우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적이었죠. 하지만 50년째마다 희년이 선포되면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50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었을 그 탐욕, 그 우상, 내 소유다 말하는 그런 욕심들, 그래서 더럽혀지고 무질서의 그 땅들이 다시 다 하나님께 돌려짐으로써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한 개인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다시금 반납하는 영성, 반납의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물어보면 제일 먼저 돈을 이야기해요. 늘 돈을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있지도 않은데 돈을 먼저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간, 우선순위, 결정권,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선택권, 무엇보다 희년의 의미인 이웃을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동안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의 무질서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탐욕을 깨우치고 다시금 하나님 의존하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일부러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질서함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교만함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늘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년의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본질적으로 희년의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고, 또 죄의 노예였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희년 선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희년의 복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희년의 혜택을 입음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희년에 순종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림. 때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소유,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쓰라림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내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 그런 기쁨들이 유보되어야 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소유를 쌓아가는 기쁨보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우월한 기쁨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희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상처입은 이 땅, 이 사회 가운데 회복의 은혜, 희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탐욕과 무질서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예수님의 희년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